자, 두번 걸음 하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이 제일 빨리 오신 것 같은데. 여튼, 먼 걸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창원 이전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겸해서 창원 이전 예배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 오셨나요? 어디? 네, 맨 앞에 계십니다. 제일 멀리 오셨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제또 고향이 마산이고, 마산에서 이제 고신 측에서 이렇게 잘 훈련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 있었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성경 구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이래저래 들어본 적도 있고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랫동안 알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성경 구절도 좀 찾겠지만 사실 몇 구절 정도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만 보더라도 영생이 뭔지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얘기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풀어내야 될 것이 영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데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천국에 있든지 영원한 지옥에 있든지 우리 영혼 자체가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어떤 상태로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살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상태로 산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길게 오래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되 그 상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 정의를 하나 내리고 두 번째,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헷갈리는 단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왜곡되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안다고 얘기할 때에 들었다, 내지는 정리했다, 내지는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걸 안다, 저걸 안다, 내가 뭐 핸드폰 쓸줄 안다, 아니면 뭐 컴퓨터 할줄 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식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적어도 히브리 배경에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제 부부가 서로 아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나누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삶의 대상이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알아가고 온몸으로, 머리와 마음과 온 영으로 그 부분을 발견해가고 깨달아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래가지고. 요즘 우리 큰딸도 성장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같이 공격을 받았는데, 제 말투 중에 아주 기분 나쁜 말투가 있대요.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지만 상처도 이제 동시에 아, 이것들이 이제 드디어 하신다는구나. 근데 이게 20년을 살아도 과연 아느냐 할 때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상이 되신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을 발견해가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을 깨달아가고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뜬금없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오늘 구원받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생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진정한 삶입니다. 자, 뭐 때문에 얘기를 드리냐면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냐면 말씀의 본뜻보다는 자기에게 적용 내지는 자기에게 어떤 이 맞는 부분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힘을 얻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을 얻으려고 오거나 사실은 말씀의 진위는 이건데 이게 원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데 그 진정한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시종일관 성경이 쓰여졌을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의 시종일관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성경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전부 계시입니다. 계신데 그것이 주 포인트인데 우리는 계시의 책을 받아들고 교화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까? 아니면 위로를 얻을까? 아니면 치유를 받을까? 아니면 이 여러 가지 험난한 문제 가운데 내가 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결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기독교 그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그 여러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어떤 글이나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참 좋은 제목, 은혜 받은 제목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인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둬야 되잖아.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초점 가운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 인간적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이 주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마치 비유하자면 부스러기 같은 것들만 나눠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힘 얻을 것에 대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인도를 받을 것이고 부자 될 것이고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항상 뭐가 목말랐냐면 내가 섬긴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이 늘 목마른 거예요. 내가 일평생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나의 대상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최근에는 더 목마른데 왜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하고 무관한 삶을 살도록 정말 똑같은 에너지 가운데 올바른 데 쏟으면 그 에너지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단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교회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심지어는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럼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10년 전의 암과 지금의 암이 어느 정도 다릅니까? 어제와 오늘은 다 뭐 별 차이가 없고 한 해 전과 지금은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자고요. 뭐 삶이 나아졌다, 응답을 많았다, 많이 받았다, 우리에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어졌는가? 그때와 지금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린 영생과 약간 무관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영생의 상관은 상관이 없다. 그 알매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알아가기 위한 어떤 우리의 어떤 헌신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거의 없었다는 얘기. 이건 사실은 치명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이걸 원하거든요. 사단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펼치는 서론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일으키냐?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고, 우리의 삶이 종교성으로 되게끔 많이 만든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의 관심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헌신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수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질문, 우리가 목숨 걸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목숨 걸고 섬기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만큼 알고 있고 알려고 했는가?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가? 이 질문 해봐야 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요소라는 거죠. 기도 응답 100가지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뭐 가정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로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와 우리 주의 영생이 달려있는 너무나 소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또 올바른 다름박질을 새로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다른 신학자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린 정의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생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풀어낸 게 아니고 사도들이 풀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생을 정의 내리셨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영생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올바른 정의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런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영생이 진행형이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 부활체 몸을 입고 뭐 이렇게 막 늘 아름다운 거 보고 늘 찬양하고 늘 좋지만 실제로 그 천국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신학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부분이지만 또 성경을 여러 곳에 읽으신 분들은 웬만큼 들어보셨을 거지만 머리의 알미 아니라 조금 깊이 있게 우리 온몸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시작의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요거 가지고 조금 하루 연중인 3시간 정도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좀 확장을 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자,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없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 정말 결정적인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의 포커스는 일단 제쳐두고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가정예배를 그동안 거의 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떤 종교보다는 올바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조금 말을 알아듣겠다 싶어서 이제 첫째와 둘째만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래놓고 이제 첫째와 둘째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툭 던져놓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툭 던져놓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답을 주면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믿고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갑자기 어떤 기습 공격을 당한 듯한 하나님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우리 넷째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러면서 넷째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학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신학은 그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하면서 그 본질을 얘기하기보다 아닌 것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주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들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데 신학이 많이 도구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도 신학적인 도구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육신이 없다는 얘기, 육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육신이 없다고 얘기할 때에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편재라고 표현합니다. 초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이 출애굽기 3장하고 동일한 어떤 개념인데 없던 데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있겠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방식 자체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독립적이시다. 아니면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아니면 불변하신 분이시다. 아니면 무한하신 분이시다.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분이시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능력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볼 때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확장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다라고 여러 성경 구절을 적당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 인생 전체를 사실은 영원히 드려야 될 그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평생 그분의 종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 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피동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책이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소화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정의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정의는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질문해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까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제가 느낄 때 제가 계속 목이 마르거든요. 하나님 누구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싶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오랫동안 축구를 하고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대표가 되고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엄청난 축구에서 최고 있던 분이 어느 날 축구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축구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축구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양반이 축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지. 다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립니다. 예, 물론 거의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 그림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가가 아니면 피카소가 아니 피카소라고 하는 이 작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피카소가 그림을 다 아냔 말이야. 그 피카소가 아, 그림 어렵다면서 내가 그림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와 나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뭘 봤냐면 미술이 얼마나 큰 세계인지 그는 봤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세계인지 그는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이게 크다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고 그는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모르고. 이 둘 차이잖아요. 이런 목마름이에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섬겨왔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목숨 드리기를 원하는데 정작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시원스럽게 대답 못하겠는 더 목마른 거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생활을 해왔냐? 수십 년 세계복음을 한다고 뛰어왔지만 내가 해야 될 진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았구나. 전부 내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를 고민했지. 하나님 이만큼 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위로해왔지. 정작 질문의 대상인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질문해왔고 고민해왔고 알고 발부둥 쳐왔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알아왔는가를 얘기할 때 이게 시작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정리를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식을 가지고 계신 자의식적인 존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자기 결정적인 존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볼 때 어떤 무한한 아니면 영원한 아니면 불변한 아니면 편재한 이런 것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 더 앞서서 고민한 사람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류하는 걸 볼 때 도덕적인 분이시구나 독립적인 분이시구나 불변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다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잘 정리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제가 몇 구절을 드릴 건데 그 몇 구절을 깊이 있게 소화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이 하나로 사실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기도에 어쩌다가 응답하시는 대상 정도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무한하신,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상대한다는 것이 내가 상대한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커 보일 때 달라져요. 제가 우리 유장로님하고 이제 그 어떤 신발 가게를 갔어요. 신발 가게를 갔는데 이분은 이름을 얘기를 못하겠고 나중에 또 우리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분이 발명한 게 있어요. 이게 아주 깔창을 연구해가지고 그 깔창에 뭐 광물 30가지를 만들어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대 출신인데 워낙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 그때 당시 70만 원짜리 구두를 샀던 거예요. 사보니까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편하더래. 그때부터 이 법대 다니는 분이 꽂혀가지고 아, 신발이 중요하구나 이래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깔창 안에 지압도 되고 광물도 은도 금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유장노님하고는 오래 지인이라 저를 데려갔어요. 딱 신어보니까 그게 좋더라. 근데 제가 갈 때 슬리퍼 끌고 갔거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추리한 잠바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아유, 뭐 오셨어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깔창 신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생각이 누가 나냐면, 야, 우리 당세복의 목사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부레 때 모자도 좋은데, 요거 깔창 하나 이렇게 신발 하나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편안하게 했어요. 예, 꿈부레 때, 뭐, 1,200명 올 거고, 뭐, 목사님들이 올 거고, 또 그분들 통해서 그분의 나라의 어떤 수입을 할 수 있을 거고, 얘기를 그냥 하니까 이분이 자세가 분명히 오셨어요 하다가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자세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다리를 오므리고 그러면서 막 들어요. 그러더니 제가 나올 때는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90도로 목사님 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슬리퍼 신고 갔어요. 나올 때도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처음에 그냥 뭐 섬긴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추리한 잠바 입고 갔으니까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뭐 80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뭐 100개국에서 몰려올 거고 그중에 멕시코 레온 제가 자랑했거든요. 가죽이 대단하다면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던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가지고 있는 우리 김광 그분 소개하고 하니까 이분이 보니까 대단할 것 같거든 제가. 그러니까 자세가 바뀌고 목사님 뭐 언제라도 오시면 제가 주물러 드리고 뭐 지압해 드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면 자기와 관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물며 그게 인생의 사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못 드리고 시간을 못 드리냐고 얘기할 때 많은 요인이 있지만 정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그래서 사단이 응답도 주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헌신도 하게 하면서 그만 모르게 만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없고 복음에게만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복음 속에 자 지푸라기 응답 몇 개 받아. 그래놓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 이 얘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이토록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것에 아예 짓눌려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아픈 거 해결되고 마음 아픈 거 위로받고 좀 힘을 넣는데 모든 걸 투자하게 만든 그 사단의 계획에 다 넘어갔습니다.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어떤 그런 피해자의 인생을 걸어왔다. 지금부터라도 이건 반짝 눈을 뜨셔야 돼. 전 세계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내려보세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영이랍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거기서부터 확정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시면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한하시되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너에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중 설교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조금부터 설명하고요. 그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영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삼위일체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이 영생의 삶을 못 누렸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오늘부터 현재 진행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런 삶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묘사하는 그대로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진리와 생명과 빛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속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보리까 다시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때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진리이시면서 생명인데 이것에 절대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훼손하는 이런 신적인 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의 침범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수한 진리, 순수한 빛이며 순수한 생명이며 순수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를 그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피조물과의 차이입니다. 피조물은 존재의 근거에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냥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그 창조자에게, 창조자가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일평생 기대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다른 말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그런 필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근거를 그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다뤘던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본질의 부분에 속하는 부분.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신학적인 용어는 관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해보자. 히브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명제였다고 하면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명제였다고 하면 두 번째 명제는 이 얘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동일하다. 그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생성이나 아니면 소멸이나 아니면 그의 속성이 증가되거나 감소하거나 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예.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자이시므로 그 존재가 불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불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계획,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언약,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목적, 이것조차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래서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은,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그의 신실함입니다. 그의 신실함. 왜 그러냐? 그는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고, 존재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건 말 안에는 그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언약 전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깊이 있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뭐 아이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늘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간이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요동을 한다.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감정에 의존한다고 하면 나는 하루에 10,000번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말씀에 의존해서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믿는 것이다. 감정은 하루에 10,000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 같다가도 안 믿는 것 같고 정말 뛰어난 신앙인 같다가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어제 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 갔다가 어떤 조선종 목사님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종 목사님 운전인데 중국 운전이 보통 아니잖아요. 누구 끼어드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저걸 뭐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그래 놓고 갑자기 아, 자기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의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툭. 저는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목숨 달린 운전에 저렇게 함부로 하면 이래가지고 툭툭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교회 오고 있는 중이라. 그래 놓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감정은 요동합니다. 그죠? 감정이 요동할 뿐만 아니라 모자란 게 많아요. 그리고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태도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떤 때 보니까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살아있을 때 내가 오겠다고 얘기했던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사도에게 메시지 주실 때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나 그분에게는 동일한 현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늘 현재예요. 현재. 그 현재이신 그분이 그 사도에게 하셨던 듯이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하실 때 너희들 중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뛰고 있고 정말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믿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의 믿음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크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만 7년 만에 80개국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다음 우리 교회의 수준을 볼 때도 과연 이 일이 합당하냐 물어보면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다니까. 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뭐 누구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알고 우리 딸이 알고 있어요. 예,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오면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은 화장실에 안 들어갑니다. 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안 들어가요. 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입도 저렴해가지고 지나갈 때 오뎅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고 이런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붕어빵이 맛있습니다. 뭐 없어요. 수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 중에 대단한 사업하시는 분도 없고 어떤 제가 이렇게 기도해줬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 뭐 감사해야 되잖아. 한 번 와가지고 복학위는 뭐 합격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고시원 저 이렇게 고시촌에 사역을 오래 해놓고 왜 합격한 사람도 한 명도 없냐면서. 근데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다 없어. 뭐 행정고시 뭐 다 없어. 합격한 사람이 없어. 심지어 공부했던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삼성당에다가도 나와가지고 공부했다가 또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지금.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떨어진 분들 저 뒤에 지금 앉아 있거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잠시 정신 차려 보니까 페이스북에 전부 해외 제자들의 글로 도배돼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스리랑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모든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집회, 전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불과 2, 3년 후에는 200개국에서 제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16,000의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조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할까?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걸 위해서 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신 대단하신 분. 우리 주님은 통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한 구절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가 존재가 불변하신 것처럼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과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과 그가 우리에게 던지신 그 모든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줄기차게 당신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과 공의로움이 영원히 불변하시고 그의 정서 또한 일정하시다고까지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연결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시간을 무한히 연장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시간 자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파기되지만 그에게서 모든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시간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제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임재하시되 전부로 임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여기는 팔가 있고 저기는 다리가 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곳에 전체로 임재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시간에 계시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간에 계시면서 그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공간에 또 존재하시되 전부로 존재하십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편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간다. 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결국 그를 통해서 결국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며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모든 면에서 무한함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 써가지고 뭐 어려운 말 이게 아니라 조금 그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말들이 귀에 들리지 않을까. 이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셋째나 넷째 아이들은 이제 말을 하지만 깊이를 잘 몰라요. 깊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아빠 쿠바가 나도 데려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내가 가서 뭘 하는지 몰라. 자기는 그냥 쿠바 가서 뭐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쿠바에 자기 아버지 있거든. 양아버지 하비엘이라고 너무 잘 놀아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 아이가 아빠가 세계복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알겠냐고요. 우리 아이 눈에는 저는 그냥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아빠 오늘도 숙소가? 이렇게 물어보고 넷째는 아직도 숙소를 발을 못해서 숲속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숲속가? 어떤 숲속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모릅니다. 쟤네들이. 쟤네들은 계속 들었지만 한 번도 그게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도 아직 몰라요. 아빠가 당대 세계복음 하는 게 뭔지,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세운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제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같이 다니면서도 몰라. 이해되시나요?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저하고 계속 같이 다닙니다. 이달구 목사님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에 우리 셋째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달고가 깜짝 놀란 거. 항상 아이 안고 있던 남자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베네수엘라 살리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아이 안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베네수엘라 한번 살려볼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놀랬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 제 기억, 그분이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셋째 안고 있는 요것밖에 기억, 안고 있다가 힘들면 어제 내려놓고 또 안고 요것만 봐왔으니까.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이 다니면서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범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지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또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결국 그를 통해서 결국 그에게로 돌아가. 이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만물도 의인화로 표현해서 모든 만물도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모든 면에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히브리 13장 8절이라고 하는 두 명제를 가지고 그냥 쭉 풀어내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더 확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죽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늘 살아계시며 결국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근원자라고 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과 그 모든 것에 살아계셔서 끊임없는 원천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상태로 동일하시다,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에 기대고 있는 모든 피조물, 그분을 통해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결국 그분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이 그와 관계하면서 그와 기대고 있는데, 이 존재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든 존재와 활동의 모든 것의 근원, 근거, 모든 것의 무한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사시면서 죽지 아니하신 그분은 우리와 관계하신 분이고 피조물과 관계하신 분이고 특별히 당신의 자녀이신 우리와 관계하셔서 우리 모든 존재와 모든 활동에 끊임없는 멈추지 아니하는 무한한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인식할 뿐 아니라 외부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나 과거나 현재나 혹은 미래의 것은 물론 모든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지식을 가지십니다. 우리 히브리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3절 히브리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추상적인 것, 실제적인 것,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런 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의 존재이십니다. 절대 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와 비교해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위압감,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워낙 두렵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너무나 깨끗하고 오류가 없고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절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관대함과 친절함으로 대하심을 자선이라고 하고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을 사랑이라고 한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구원의 대상이 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이 은혜이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반영하는 것이 긍휼이다. 이런 몇 가지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몇 가지 단어를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한 것은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절대 선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이 우리에게는 긍휼로, 은혜로, 뭐 자선으로, 사랑의 형태로 뭐 달리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고 지도하시되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다른 말로 그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주인의 권세,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까지만 하고 일단 이번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 전체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 전체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의 정의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죄의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 주권 자체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거역하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삶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또 다른 측면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모든 만물에 있어서 그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인도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보존, 통치, 선택과 유기, 그리스도의 고난, 성경 구절 넣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중생, 성화, 성도의 고난, 사람의 생명과 운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움직임까지도 주권적 의지 속에 포함시키며 이것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두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들풀 얘기하시고 참새 얘기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저것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되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신다. 요즘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지만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면서 그 과학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면서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C 나라 같은 경우에는 C라고 하는 나라에는 CCTV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면 인식되고 걸음걸이 인식이 돼서 50m 앞에서도 누군지를 알 수 있대요. 그게 전국에 뿌려져 있어요. 컴퓨터 가지고 중국의 그 10m 되는 인구를 인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뛰어난 컴퓨터 하나도 그걸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쫓겨나고 있는데 그 시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도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지. 대단하죠. 예전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도 다 돌보시고 저 사람 인생도 돌보시고 그러면서 수십억을 다 돌보실 수 있냐라고 그것도 신학자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도대체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뛰어난 컴퓨터 한 대만도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되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시행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집행하는데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예언. 예언한 그대로가 그것도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언한 것이 세계 10개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은 수백 가지의 예언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장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그것이 실행되기까지는 온 민족과 온 열방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들까지 이루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과연 응답하실까의 수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해서 결국 그에게로 가고 모든 만물이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하나님, 영이시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존재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불변할 뿐만 아니라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주신 말씀 자체가 영원히 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시되 철저하게 주권을 가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섬기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잠시 정리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온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온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라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이 탁 부딪힐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과거에 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린 왜 망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남들보다 더 재수 없이 그렇게 보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하필이면 꼭? 그게 이제 이상하게 어두운 쪽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어두운 일만 벌어져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것만 항상 아 불안하다 하면 꼭 나한테 일어나 이게. 한 번도 예외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믿겨졌을 때 제가 확신했던 건 뭐냐면 내 과거의 삶이 이유가 있는 삶일 것이다. 틀림없이 이건 이유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과 여러 가지 어떤 괴계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우연히 벌어진 건 아니다. 이유가 있다. 내 과거 이유가 있다.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들어보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제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세복의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없이 살았던 인생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계 현장 나가보니까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서 제가 고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삶을 뒹구니까 이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인가 봐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 대륙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나는 이렇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떤 단체, 집회 사람들 본 적이 없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뭐 별 섬긴 게 없어요. 딴 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별 섬긴 게 없다고. 그냥 다른 데에서 똑같이 했는데 그게 이들에겐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뭐 집에서 옛날부터 먹을 게 없었어요. 조금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셔가지고 신랄하게 자꾸 얘기를 못하겠고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데 신랄하게 내 얘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끼리 막 해먹었다고 우리끼리 그게 또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고기 잘 굽잖아요. 저 어디 가든지 고기 굽고 제가 이게 파전 이런 게 잘하거든. 파전 쫙쫙 해가지고 어릴 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유 있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허락하셨던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통과할 때 이게 이해가 된다.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왜 이랬는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과할 때 프리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알 때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오히려 전화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큰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합리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 모든 삶의 배경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배경에 사단의 어떤 괴계가 보이니까 저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다들 다른 자잘한 것들 물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지만 넘어설 수 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일평생 사람을 원망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다치게 만들다가 마무리 짓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 나름대로 확실하게 생각했던 답은 뭐냐면 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병난는 유일한 답은 뭐냐? 천사들이 와서 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난다 하니까 그것만이라고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자기와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께 한 부탁이 뭐냐? 주님,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니. 눈앞에 와있고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니. 결국 자기 생각하신 방법, 생각한 방법대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와 관계하신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응답 안 해준다는 데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방황해하고 자기 인생의 답은 얻지 못하고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 아니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들, 뭐 한들, 상처들 이런 것들 짬뽕돼 있고 끊임없이 공격해 있는 사단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존감 낮게 그리 사실랍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함이 사실랍니까? 딴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좀 더 노력해라. 아닙니다. 내가 내려놔야 됩니까? 아닙니다. 뭘 내려놓습니까? 한두 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작심 삼일을 한두 번 경험해봤냔 말이에요. 내려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잊는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가 이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미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하는 인생을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영생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고 온 인생을 통해서 아는 것.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지금도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삶에 그렇지 딴 게심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의 원래 진위가 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렇게 누려가는 것 온몸으로 그와 연합해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일 때 우리 인생의 답이 넘는다. 다른 것들은 싹 다 정리됩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겨우 지푸라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들을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실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시간은 크게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조금 확장을 해본 것. 계속 확장을 시켜보시고 머리로 가슴으로 인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 잠시 눈을 뗐을 때 뭐 화장실에 가야 된다든지 뭐 애가 뒤척인다든지 눈을 뗐을 때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과 인생으로 알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 현재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존재도 그의 목적 그의 말씀 그의 계획 모든 것에서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